자,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8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시간 1시간 정규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이러한 모임들이 막상 모이는 이러한 순간에는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보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주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던 것들이 그것들이 결국은 나를 강건하게 하고 나를 유지시키는 힘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에도 우리가 성실하게 꾸준히 우리 주어진 시간들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번 볼 때마다 뭐 굉장히 모르던 것을 뭐 그냥 엄청나게 많이 배우거나 뭐 맨날 재밌거나 뭐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꾸준히 이렇게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쌓이면 이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 또 우리의 믿음의 어떤 분량, 이것이 이제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전혀 없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힘을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성실하게 1시간 1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서 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게 임하나니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그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하겠느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7절은 그냥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장래에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그 앞에 이제 6절 같은 경우에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좀 어렵습니다.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와 판단이 있다. 이 말도 어려운데 그런 까닭에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게 임한다. 앞뒤가 뭐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이제 조금 이런 좀 의문이 좀 듭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구절을 좀 이해할 때 조금 저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요. 이제 다른 번역에서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는 모든 목적마다 때와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맨 앞에 because를 살린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분명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모든 목적마다 때와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판단이 아니라 여기 심판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련함이 그에 위해 크나크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앞으로 그러니까 그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한계, 이게 이제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점인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게 그게 이제 사람의 지혜다.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 아마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만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8절에 보시면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나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도 또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은 아니죠.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다. 이게 영과 접촉해서 영을 부리는 거, 그런 의미일까요? 마치 사울이 엔돌의 그 여자를, 무당 같은 그 여자를 찾아가서, 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라,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식의 어떤 영을 이렇게 다스리는, 뭐 그런 얘기일까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 자기 자신의 영을 자기의 몸 안에 영원토록 붙들어 놓을 권능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다는 말이 그 앞부분에 그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다. 요것에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내가 언제 죽을지 혹은 아예 안 죽을지 뭐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다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사람이 죽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는 일에 있어서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악한 자라고 해도 그도 결국은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죽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권능, 영을 다스리는 권능, 사람의 영을 그 사람의 몸 안에 붙잡아 놓으실 수 있는 권능, 이것은 오직 이제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시는 권능입니다. 우리 이런 구절들을 조금 한번 몇 구절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을 형성할 때, 우리의 믿음을 형성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바탕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게그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그 신뢰를 강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자꾸 이제 보면서 익숙하게 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4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땅 위에 백성에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호흡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을 주셨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취해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취해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기 27장 3절에도 내 호흡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는, 요게 이제 살아있을 때에는 뭐 그런 표현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호흡과 영, 이것을 이제 같이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이사야 42장 5절에서도 호흡을 주시고 그 안에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 욥기에서도 내 속에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이 그몸 안에 간직되어 있는 동안이 그게 이제 육체적으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과 호흡이 비슷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 자체가 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같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영이 어떤 호흡 또는 바람, 숨과 굉장히 성격이 유사하다는 그런 것들은 또 여기서 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실 때도 영적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영으로 나는 것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그 예수님도 그 바람과 그 영을 이렇게 이제 같이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호흡, 숨, 바람, 영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 유사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신다. 이 정도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시편 104편도 한번 같이 보시면 시편 104편 29절에 보시면 뭐 사실 우리가 이거 다 했던 건데요. 그래도 한번 이런 기회에 좀 몰아서 한번 또 다시 보는 거예요. 시편 104편 29절 30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신즉 그것들이 소동하고 주께서 그것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신즉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사온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29절 뒷부분에 주께서 그것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러면 그것들이 죽는 거다. 그래서 그 몸은 먼지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사람이 죽는다. 호흡을 거두어 가실 때 당연히 영도 같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욥기 34장 14절도 한번 보시면 욥기 34장 14절입니다. 욥기 34장 14절 여기 이제 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만일 자신의 마음을 사람 위에 두시고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과 숨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도 숨을 불어넣으심으로써 그 생명과 영이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에 영도 같이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구절들을 볼때 인간의 그 육체적 죽음, 사망을 언제로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되냐 할 때, 여기서 이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이 안 뛰면 뭐 그러면 죽은 거냐? 아니면은 뇌파가 정지되면 사람이 죽은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제 그 죽음을 좀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구절들만 본다면 호흡이 멈췄을 때가 사람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흡과 영을 지금 같이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호흡과 영을 거둬가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니까 영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가는 순간 그것이 이제 물질적인 부분인 바디와 또 비물질 부분인 소울과 스피릿 이것이 이제 이렇게 분리될 때 이것이 육체적 죽음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한다면 그러면은 숨이 끊어질 때 영이, 그러니까 숨이 딱 멈추는 그 순간, 폐가 정지하는 순간이 그 영도 함께 이렇게 이제 떠나가는 순간으로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인간의 그 죽음의 순간. 근데 요런 구절들만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영을 다스리는 권능, 이것은 인간에겐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 사람의 몸에 있는 생명이 마치 자기 것인 줄 알고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그게 육체적으로 죽는 건데, 그 영이 떠나고 안 떠나고를 인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다스리는 권능과 뭐가 연관되어 있는 거냐면, 폐기능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의 기능이 멈추면,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죽는 것인데, 그 폐가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 그 권능 자체가 인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9절을 보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며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내 마음을 기울인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면서 자기를 해치는 때가 있도다. 이처럼 내가 사악한 자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도다. 그들은 왔다가 거룩한 자의 처소를 떠났으며 또 자기들이 그렇게 행한 도시에서 잊혀졌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인간 사회에서 이제 관찰되는 여러 가지 불의한 것들, 또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여기 이제 또 하나 조금, 좀 색다른 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면서 자기를 해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권력의 남용 문제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선 특별히 이제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이런, 남을 다스리면서도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이런 사람은, 사악한 자겠죠. 그래서,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를 괴롭히게 한다. 잠언 1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악한 어떤 권력자, 그런 자들은 비록 남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그 다스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 기간에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이제 죄가, 악이 되는, 해가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나라에서도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면서 자기를 해치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런 통찰력을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자기가 해를 당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다스려도 결국은 뭐냐? 그 사람도 다 잊혀져서 죽으면 다 끝이다. 별볼일 없다. 이제 그 말씀을 이 아래 부분에서 이제 한 것이죠. 자, 11절에 보시면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이 말씀 안에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대놓고 악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었다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려서 그 사람들을 죽이시거나 불구로 만드시거나 뭐 이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감히 죄를 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하나님의 판결이 즉시즉시로 속히 집행되지 않으니까, 이거 봐라. 내가 이런 짓을 해도 아무 일도 없네?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이 있다고 하던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아무 해도 안 당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담대해져서, 그래서 악을 행하려고 그들 속에서 완전히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심이 이제 마비가 되면서 이렇게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이제 악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지혜가 부족해서 망한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은 지혜가 부족해서 망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사는데도 왜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는지에 대한 어떤 깨달음, 그 인사이트가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계속 죄를 짓다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즉시즉시로 이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참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데 하나님은 막연히 참기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 제발 저 악인이, 제발 저 사악한 저 인간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열망,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숨과 그 영이 그 몸에서 분리되기 전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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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해서 그 영과 그 숨이 그 사람에게서 분리되면 그 이후서부터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그 사람은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지만 그 속은 정말 애가 타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고소해 하시면서, 그래, 이놈들, 니들,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가두어 줄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악인들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을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배우는 것은 그런 것이죠. 아,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사실 또 나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한 혼이라도, 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그 아들을 얻게 되시도록, 우리가 그런 일에 이제 일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악행을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5절 표현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하면서 그 어둠 속에서 자기 계획을 주님 앞에 숨기면서 이렇게 이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7절에도 그러죠. 주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그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뭐 이러면서 이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마침내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가서 이제 보시면 전도서 12장 14절에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사람들은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은밀한 일들뿐만 아니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니까 다니엘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분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이렇게 표현했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이렇게 CCTV가 많고 그래서 사람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다 이렇게 기록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됐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크고 흰 왕좌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마치 그 하늘에 그 이제 CCTV 돌려보듯이 책들에 기록된 거 그 책이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어쨌든 책이라 그러셨으니까 어떤 명백한 어떤 정보가 기록되어 있겠다. 최소한 우리가 그 정도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이제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값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지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CCTV가 삭제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다 이 눈과 같이 희게 이렇게 지워버리시고 그 위에 뭘 기록하셨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좋은 의들을 우리 이름 앞으로 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보상을 해주시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구제의 기회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행한 그 모든 것에 근거해서 그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정죄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국가를 생각하면 정말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혼란한 전국 가운데서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바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 그 공의가 이 나라에도 올바로 서고 참으로 국민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리더로 굳건하게 서서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정말 이끌어가게 되기만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혼란한 정국이 참 안정화되되 올바른 방향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2025년 한 해를 또 우리 또 수요 모임을 또 이제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구절 한 구절 계속해서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지식이 늘어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또 불태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